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또 욥이 답변하고 하나님이 또 질문하고 하는 내용이 38장부터 38장, 39장 계속 욥이 질문을 했죠. 38장에서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운행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과 천지 만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고요. 39장에서는 동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대체 그것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또 새끼 나게 하시고 하는 분이 누구냐, 네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욥이 감히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40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네가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관련된 공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대답을 요청하십니다. 사실 이 욥의 질문에서 욥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게 고난 당한 사람이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부당한 고난을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계속 좀 반항적이었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뭐 우리가 욕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러겠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아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이거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은 잘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 내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욥도 역시 마찬가지. 욥이 그래서 계속 자기는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나님께 던져왔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욥의 그 질문이 어떤 것이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한마디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욥의 투정은 트집 잡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고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또 욥의 대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하는 책이기도 하고 내게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풀어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 막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하는 이 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욥에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욥은 대답하죠. 자,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제를 보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또 5절에서는 내가 한번 말하여서 이제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는 따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입을 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하나님을 트집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터인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과연 나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욥처럼. 그래도 욥은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욥의 그래도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 때문에 트집 잡기도 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기 입을 가릴 만큼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 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트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금방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넘어졌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아 정말 자기 입을 가릴 만큼 부끄럽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쭉 질문을 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니라. 너 단단히 마음 먹고 내가 하는 질문에 네가 한번 대답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왜 내 공의 내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네가 알긴 하느냐. 왜 나를 부인하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 의로운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악한 분이 되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악하여서 내게 그런 벌을 내리죠. 나 벌받은 일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서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런 편이죠. 그러니까 공의, 정의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네가 무슨 위엄이 있어서 10절에 보면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그랬죠. 그 영광과 영화를 입고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네가 감히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한번 어디 한번 네가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팔과 천둥소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단장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은 후에 한번 그렇게 네가 정의, 네가 생각하는 정의 원칙을 따라서 한번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해 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네가 한번 판단자가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거든 낮추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거든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라 심판해봐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땅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염하여서 은밀한 곳 곧 무덤에 한번 둬봐라. 네가 그렇게 한번 심판해봐라. 네가 그런 판단자 네가 심판자라면 너가 한번 그런 악한 자를 찾아서 한번 심판해봐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악한 자를 찾는 순간에 내가 그 악한 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놈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저렇게 악한 놈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냐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 악한 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도 역시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 악한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 순간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두막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어린 딸이 그 유괴당하여서 강간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녔던 그 사람이었는데 너무너무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딸이 그런 짓을 당할 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악한 놈을 어찌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면 너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 네 아들과 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지옥 보내려고 한다면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아들을 지옥 보낼래? 딸을 지옥 보낼래? 아들의 잘못을 쭉 보여주십니다. 딸의 잘못도 쭉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너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너 알지? 딸이 너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너 알지? 누구를 지옥 보낼래? 허위 앞에 할 말이 없는데 누구를 지옥 보내겠습니까?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딸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이 말이죠.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이 천국 보내고 그러고 싶겠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과연 누구를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그가 악한 자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에스겔 33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전에 그 사람 그냥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이 불을 내려서 확 태워버릴까요? 하고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아, 저 사마리아 사람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냥 확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니 저렇게 악한 자를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심판하시지. 왜 나는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아삽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3편 2절과 3절 악한 자가 형통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자,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어떠냐? 13절, 1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도대체 저 악한 자는 형통하고 나는 의롭다고 여겼는데 참 헛되구나.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으니 내가 뭘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내가 이게 살고 있는 것이 맞냐라는 게 아삽이라는 사람의 고민이었죠. 그러면서 17절에 깨닫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아, 그들의 형통함이 영원한 형통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에 하루아침에 그냥 패망하고 멸망하는 것을 그때서 깨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아삽의 시편 1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이 결론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랬고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구나. 지금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악한 자를 내버려 둔 것 같지만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 있는데 내버려 두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추수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구나. 아삽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욥도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깨달아 가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도 그러잖아요. 아니 저렇게 나쁜 놈을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어찌 이 욥에게만 있겠습니까? 아삽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의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15절에 베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못. 도대체 이 베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하마라고 번역을 했다가 개역개정에서는 다시 원어 그대로 베못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이 베못을 하마로 하기에는 그 뒤에 설명이 하마 같지가 않거든요. 보십시오. 15절에 자 소같이 풀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치는 것은 백양목 흔들림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그랬어요. 20절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렇게 먹이를 먹을 만큼 그리고 정말 그 꼬리가 이렇게 백양목 같다. 그리고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다. 도대체 하마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게 좀 안 맞아.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하마가 제일 힘있게 느껴지니까 하마로 번역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개정으로 번역하면서 아 이거 하마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대로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베못이 그때 존재했던 공룡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룡이라고 해석해야 사실은 이 설명이 맞아 떨어지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이것을 누가 이길 수 있으며 누가 그 뒤에 이제 23절 24절에 보면 그 갈고리로 코를 깰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24절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을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의 인간보다 힘이 있고 그런 센 이쯤 이 동물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 이 베못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베못을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고 계신다. 이 말은 인간 사회 속에서 악인들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이 베못처럼 그렇게 통제 불능 악인이 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세계, 이 피조 세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93편, 7편, 99편에 보면 계속 그런 반복되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시편 93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그랬어요. 시편 97편 띄우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뛸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시인들이 계속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물론 있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트집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삽도 도대체 하나님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다스리니까 땅이 즐거워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만민이 떨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스림 속에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지만 만민은 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트집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